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오늘도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다 같이 조금 묵상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고 저희는 이 복잡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의 삶이나 또 이 사회에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여러 문제들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서 온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부족하오니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이 문제를 주님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혁명 그런 보통 설교 잘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윤리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에 관계되는 여러 주제들을 좀 다루면서 특별히 사회 윤리적인 문제이겠지만은 혁명이라는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혁명이라는 것은 급격한 방법으로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하죠. 급격하게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위. 역사상 이루어진 혁명들의 방법은 보통 비합법적, 합법적인 혁명이라는 것은 없죠. 합법적인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 정도이지 그렇게 폭력적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런데 그런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보통 혁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폭력 시위, 우리 주위에서 간혹 보는 폭력 시위. 그래서 막 좀 과격한 그런 시위들, 그런 것들, 과거에 우리가 광우병 시위나 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안 나가봤지만 신문을 통해서 볼 때 광화문이 난장판이 돼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고 그 지경이 될 때 아이고 속에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 나라냐, 나라의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그리스도인이 알아두어야 할, 생각해야 될 문제지. 그거는 나 몰라라, 그거는 우리는 경건한 은혜로운 생활하는데 그거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폭력 시위로 사회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것이 어느 쪽이든 좌파든 우파든 그런 폭력적인 시위는 그것은 옳지 않은 종류의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혁명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혁명을 합리화시켜도 안 되겠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반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성향은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반역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정탐꾼 얘기를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다수파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두명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열정탐군의 불신앙적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예, 그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통과해서 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좀 노하셨을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 사람들 봐라. 예?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잘못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또 대장을 한 사람 뽑아서,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반역의 심리이지요. 또 그런 일들이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와 그 동료들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여 반란을 도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반역의 정신, 반역의 심리.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아, 이 아들이 죽어야 될 사실 아들인데, 그래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했으니까, 살인자니까 죽어야지, 법을,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시키지 않고 버려뒀더니 나중에 반역을 도모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집을 배반하여 북쪽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르호보암 때 일어난 분열 왕국, 왕국의 분열의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는 반복된 혁명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말하는 바로 혁명, 반역, 반란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그런 역사, 열왕기하 11장 1절, 15장 10절, 15장 25절, 15장 30절, 계속 반역,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에 또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그런 혼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반역, 혁명을 정당화하면 그러면 또다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혁명이 정당화되면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또 어떤 명분을 찾으면 또다시 힘을 교합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혼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세계사는 수많은 혁명들로 이어진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혁명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나 온 세계의 역사, 어느 나라의 역사든 그러겠죠. 성공한 혁명은 정통적 역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실패한 혁명은 반역으로 단죄되고 처형되어 역사에서 속히 잊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국사요, 세계사였겠죠. 그래서 그가 성공하면 왕조를 이루어서 고려도 조선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실패하면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혁명들 중에 인류 역사상 20세기에 일어난 세계적 혁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무서운 하나의 혁명이 2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산혁명이라는 혁명이었습니다. 공산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념을 조금 언급하고 지나갑시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전부 사유재산이라고 말하는 네 것은 네 거다, 네 소유는 네 것이다 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거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것을 자유시장 제도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아니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어려운 말이지만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토지, 땅, 요즘은 토지 공개념 그러는데 토지는 다 국가 거다, 공통적인 것이다. 그런 토지, 또 노동력, 노동력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노동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은 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 거다. 또 자본, 돈도 국가 거다. 토지, 노동력, 자본을 보통 생산수단, 그죠? 우리가 뭘 생산하려면 땅이 있어야죠. 농사도 짓고 땅이 있어야 되죠. 노동력, 사람이 인력이 다 동원돼야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땅과 노동력과 돈은 이것이 다 국가 거다. 이게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생산수단을 수단의 국유화, 그것이 모든 국가 거라는 것에 근거해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제도,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게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그래서 중앙통제계획경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국가 거니까 국가가 알아서 다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그대로 다 해서 평등사회를 만든다. 그것이 사회주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두 개념입니다. 자, 이런 두 개념에서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 생각, 모두를 다 평준화시킨다, 그거야말로 사회주의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준화라는 것이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똑같이 기회의 평등은 말할 수 있지만은 똑같이 시작하고 공부시키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게을러 빠져서 공부 잘하라고 놀기만 하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실력의 차이가 나고, 실력의 차이가 나면 학교가 등수가 차이가 나야지.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평준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고교 평준화, 모든 고교를 똑같이 평준화시키면 다 바보 만드는 거랑 또 지금처럼 공교육이 죽어버립니다. 내버려둬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해서 인류 학교가 나오고 또 떨어지는 이류 학교도 나오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야 발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예. 그걸 강제로 평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 등수를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 바보들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라는 그런 나라들, 북한도 공산주의라는 북한도 보면은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 김일성 대학은 아주 인류 대학일 것이고 아이들을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아주 특수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사회주의하고는 개념이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는 평준화시켜서 다 공교육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또 빈부격차를 줄이는 부의 재분배, 아주 재벌이면 다 나쁜 놈들처럼, 나쁜 사람들처럼, 돈 있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이 사회의 언론이나 여론, 또 그런 의식 자체가 그것은 사회주의 생각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생각이 아주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빈부는 있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없는 때가 없고 빈부는 있게 돼. 똑같이 지금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지금부터 시작 그래도 몇 년 지나면 다 부자 가난한 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 갖고 자기가 흥청망청 쓰면 가난해지는 거고 알뜰살뜰하게 또 다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저축하고 절약하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쓰기 나름이지. 세상에 똑같이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사고방식,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강조, 제가 지나친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권장사항, 권면사항이지 강제로 그걸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점점 그게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생각과 자본주의 생각은 사실은 달라요. 물론 자본주의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그것은 옳은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부자가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선용하라고 교훈도 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하는 것뿐이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여기에 공산주의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일종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개념이 같은데 단지 차이는 사회주의는 그냥 지금 그런 평등화가 시키는 개념만 말했지만 공산주의는 그것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 혁명으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가 커뮤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혁명적 강제적 방법으로 경제적 평등 사회를 이루자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등 사회를 만들겠어요? 부자가 돈 내놓습니까? 자,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당신이 가난하니까 사이좋다는 말하지 부자가 돼보시오. 사이좋게 지나자고 당신 부를 내놓겠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우리 평등하게 잘 삽시다. 그렇게 할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어차피 없으니까 예,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다 때려 부숴가지고 다 평등하게 하면 나한테 좀 돌아오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혁명하자면 그럴듯하게 그들은 동의할지는 몰라도 부자들이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그는 하나의 이상이지 사회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혁명을 해서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전부 예, 혁명으로 우리의 사회를 만든다는 이 생각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혁명이 바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명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공산주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와 사회철학자로 알려진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1919년 러시아에서 아직 소련이 있기 전에 소련은 1922년 12월 30일부터 소련이라는 연방공화국이 시작됐더군요. 있기 전 러시아에서 1917년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1917년에 공산혁명 예, 10월 혁명인가 하는 그런 혁명이고 그것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아마 혁명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국가들은 대체로 이런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고 있고 공산당, 공산국가들은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당의 독재적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약점은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데 있지만 그것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경제적 소득을 얻고 사회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가난을 모면하고 물질적 유효함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돈 번 사람들은 남 놀 때 놀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어부들도 그렇고 모든 각 분야에 다 그래요.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그래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 집 사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돈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촌에는 그러잖아요. 또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기업 이룬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열심히 해서, 그거는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그들이 벌 수 있지 사회주의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죠. 지난 한 세기 동안, 그러니까 1922년 소련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22년 이후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면 한 70년 됩니까? 70년. 또 지금까지 하면 거의 100년의 세월이죠. 22년부터 하면 2023년이니까 1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구소련 오늘날 러시아나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험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일어났고 그 영향이 중국의 결국 공산당 그런 정부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고,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 중국이 됐어요. 지금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일당 그런 독재국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실험을 했지만은 그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소련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국 붕괴되었다고 보입니다. 중국도 그 공산주의 실험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지금 자본주의를 채택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공산주의고 뭐고 안 되겠다, 우선 부자가 되고 봐야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를 상당히 채택한, 어중간한 이념은 공산주의 국가면서도 자기네들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공산주의, 그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국가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많은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해서 발전했어요. 엄청 발전했어요. 중국이. 중국의 부자들은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부자가 위태위태하죠.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명분을 대해서 부자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있으니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그렇게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이념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혁명을 말하면서 지금 이 문제, 혁명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학살 예를 좀, 공산혁명이 예를 들었으니까. 후보 연구소 러시아 전문가 로버트 콘퀘스트의 엄청난 폭력, The Great Terror라고 하는 책에서 구소련의 전 수상, 1958년부터 64년 동안 수상을 했던 후로시초프,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인물이죠. 후로시초프의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의 증언에 근거해서 그는 이런 걸 소개했어요. 1936년부터 38년 사이에 1917년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들, 공산당 하니까 다 사회주의니까 사람들이 와,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하고 많이 입당한 모양이죠. 입당한 사람의 90%를 처형시켜버려요. 공산당에 입당한 90%가 처형됐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의 50%, 50%, 10월 혁명 이전에 입당한 사람 90%, 그 이후에 입당한 사람 50%, 그리고 군장성의 60%가 처형되었다. 이건 지금 후로시초프 전 수상을 했던 후로시초프가 수상되기 전에, 수상은 58년부터 됐는데 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그런 내용을 자기가 발표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나중에 수상된 사람이 하는 얘기를. 1922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고 1953년에 사망한 스탈린, 유명한 인물이 스�alin은 1934년 이후 혁명에 방해되는 대상에 대해서 전제적 독재적 전제주의하는 전제적 독재적 대숙청 무자비한 처형을 단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37년과 38년에 이루어진 대숙청인 소위 에조프 시치나 대학살이라는 그런 숙청으로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150만 명 내지 170만 명이 구속되고, 이게 혁명이죠. 혁명을 몇 사람 문제를 삼는 거죠. 150만 명 내지 170만 명을 구속시키고 약 140만 명 이상이 형을 받았고 구속된 사람 중에 140만 명이 어떤 감옥형이나 무슨 형을 받았고 그중에서 70만 명, 약 70만 명이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계가 그 뉴스를 보고 놀라 자빠지죠. 정말 세상에 소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저런 것이 과연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는 인류에서 인류 사회에 허용될 수 있는 일인가. 또 그의 군부 대숙청으로 군대에서의 숙청은 다섯 명의 원수 중에서 세 명이나, 원수는 굉장히 높은 계급 아닙니까? 그 중에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죽여버리고 15명의 군사령관 중에서 13명을, 85명의 군단장 중에서 57명을, 195명의 사단장 중에서 110명을, 406명의 여단장 중에서 220명 등 총 5,000명이 넘는 고급 장교를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명분을 걸어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혁명에 방해되는 군부의 고급 장교들은 투하체프스키 원수의 죄목에 뒤집어 씌워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흑서 The Black Book of Communism이라는 책이 있는데 범죄, 폭력, 억압 Crimes, Terror, Repression이라고 하는 1997년에 나온 이 책에 실린 통계를 보면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후 지구에서 8,500만 명 내지 1억 명의 생명이 숙청, 굶주림, 집단 추방, 강제 노역 등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것이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는 중국이 6,500만 명 내지 7,200만 명, 인구가 많으니까 엄청 중국에서 많이 죽여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구소련이 2,000만 명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을 무력 침공해서 약 330만 명의 우리 동족을 죽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군 전사자가 23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99만 명, 북한군 전사자가 54만 명, 북한 민간인 사망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외에 미군 등 유엔군 사망자가 3만 7천 명,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런 통계가 있고 중공군 사망자가 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것이 공산혁명의 한 결과입니다. 또 북한은 현재 1인 독재 체제이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포사회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죠. 또 북한은 그동안 온갖 테러를 행해왔고 6.25 전쟁 이후에도 테러가 지금까지 테러를 꼬아보면 엄청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제가 공산주의 비평책서에 어디에가 써놨을 것입니다. 1990년 이후에는 약 300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군사력 증강에 몰두했습니다. 또 수용소 체험을 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지금도 다섯, 여섯 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 내지 3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당 간부 2만여 명을 처형하는 등 1950년대부터 2001년까지 약 150만 명의 정치범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아까 러시아에서 예, 많은 처형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무슨 몇 명이라고 그랬지 아까? 거기도 70만 명이 죽였다. 러시아가 큰 인구가 많은 나라가 그런데 북한에서 1950년대부터 2001년까지 150만 명의 정치범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작은 그런 통계가 아닐 것입니다. 자, 혁명에 대해서 혁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예를 공산혁명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혁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에 의해서 간단히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보십니다. 혁명에 대한 바른 생각과 평가와 대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혁명은 옳지 않습니다. 혁명은 옳지 않다. 혁명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불법적인 테러입니다. 우리가 테러, 폭력이라는 말을 하지, 테러. 불법적인 테러가 바로 혁명입니다. 그것은 조직폭력배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폭력배 그러면 다 잘못됐다고 알지만은 혁명은 좀 규모가 큰 것이지 똑같은 이치라고 보입니다. 비록 의도가 좋을지라도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 입각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첫째로 혁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범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혁명은 많은 사람을 부당하게 학살합니다. 아까 그랬죠. 70만 명 또 모든 군인들 중에 5천 명 고급 장교들을 죽여버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공개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아마 남북한 통일, 공산화 통일되면 남쪽에 한 100만 명 정도만 죽이면 다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중에 목사들 중에서 우파 신념이 분명한 목사들 수십만 명을 죽여버려야 그 다음에 모두들이 딱 손안에 장악될 것이다. 그러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집단학살,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죽이는 것을 하나도 별로 문제로 삼기지 않고 우리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은 70만 명, 150만 명 그 이상이라도 죽이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악마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야말로 이것이 악마적인 사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악마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공산주의 이념은 사실은 들어가면 사회주의와 개념이 똑같아요. 방법론이 혁명적이라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했죠. 우리는 공산주의를 악마적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용납될 수 없다. 혁명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그 이념을, 사회주의 이념을 이 남한에서 실현시켜 보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이념 또 조직 활동을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 즉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이념의 생각을 가지면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에,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것은 악마적인 사상이다. 공산주의는 적어도 혁명적으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이제까지 1억 명의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 혁명, 세계 적화라고 하는 혁명을, 이념을 가지는 그런 사상은 악마적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상이다. 둘째로 혁명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아까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그래서 읽었습니다. 다시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에게 굴복하라. 하나님이 다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사회의 질서를, 사회가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은 질서 있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 혁명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지요. 지켜야 되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알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무질서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나는 관계없다. 내 생각에 그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행하는 그런 유의 행동들, 생각들을 우리가 그런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성도는 국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고 탈세하지 말고 탈세해가지고 헌금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깨끗한 헌금이 아니다. 헌금은 정정당당하게 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이지 탈세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 바치면 되는 거 아니다. 그런 헌금을 주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정해진 세금을 내라 그랬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나 통치자들을 반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역을 정죄합니다. 잠언 24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역하지 말아라. 왕을 경외하고 위에 왕, 왕들이 다 좋겠습니까? 어떤 데는 악한 왕도 있고 예. 왕들이 옳지 않게 행하는 일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했고 아까 로마서 13장 같은 것은 어느 때 어느 시대입니까? 그것이 신약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한다고 로마 황제와 총독을 테러하고 다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 조직 운동을 할 법한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혁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사회적 퇴보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공산혁명을 보면 그렇죠. 공산혁명은 공산당 독재의 국가와 공포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동무 반동이요 이념에 맞지 않은 당신 그 이념은 누가 만든 것인데 칼 마크스와 앵겔스와 예, 레닌과 스탈린 당신의 생각이 그것이 진리인가? 예. 그 이념에 맞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다 고급 장교들 처형하고 70만 명 다 예, 죽여버리고 150만 명 예,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진리인가? 그것이 종교인가? 종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 못할 터인데 공산주의 사회는 인권의 존중,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북한 탈북자들 보면 인권이라는 말을 이해를 처음에 잘 못하죠. 인권이 뭔가? 인권의 존중, 신앙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같은 것은 아예 없는 사회가 되었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이기는커녕 예.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되는 무리들이 있고 또 배부르게 먹어서 둥실둥실 얼굴이 달같이 예, 그렇게 잘 먹어서 하는 딸이나 예,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것이 그 사회다. 그것이. 그거를 바로 깨닫고 안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일종의 귀급개족 계급사회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사회구조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병폐가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회구조로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자유시장경제, 자유롭게 일하자. 오직 가면 북한이 모든 것이 힘드니까 장마당 뭐 경제 그런 말 합니까? 장마당 시장 가서 시장 경제 그건 사회주의하고 맞지 않는 거죠. 사회주의는 다 배급 경제지 어떻게 장마당 경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그래도 최선의 사회구조는 자유민주주의 모두들이 다 서로 발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투표 정당한 투표를 하고 이상한 투표하지 말고 요즘 자꾸 이상한 그런 투표들, 투표의 부정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정의 말을 없애는 방법은 단순한데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다 수동식 투표를 하면 돼. 전자투표 다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힘들지만 시간 좀 들지만 가서 다 정확하게 투표해서 다 수동식으로 다 개표해서 독일 같은 선진 나라도 그런 전자투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해가 염려된다고 해서 거기는 다 수동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독일이 얼마나 똑똑한 선진국가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나 미국 같은데도 그런 전자표기 그것도 중국이 만든 이상한 기계라고 해서 의심이 된다고 말들이 많은 그 기계를 왜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가장 최선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보고 혁명은 여하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고 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복종하라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세운 제도를 존중하고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교훈 성경의 교훈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혁명은 정당하지 않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혁명에 대한 우리들의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생각하며 오늘 우리 시대의 공산혁명과 또 우리 사회에도 이념의 대립이 심해서 한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없지 않은 그런 어지러운 사회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민하며 또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무쪼록 바르게 잘 안정된 가운데 바르게 진행되며 또 개선할 바가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체제를 어지럽히는 모든 주님이여 그런 잘못된 요소들을 주께서 다 막아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안정된 방향으로 잘 진행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